우리가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저녁 시간에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이어서 저녁 시간에도 이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좀 약간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고요. 좀 가볍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이제 고백을 하죠.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사도신경에 따르면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죠? 교회에 대한 설명이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약간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제가 조금 유식한 말 좀 쓸게요. 조금. 예, 이걸 이제 원래 사도신경이 어느 나라 말로 쓰여진지는 혹시 아십니까? 예,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가 고백하는 신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마교회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 순수했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그 로마교회가 고백하는 신조를 모든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 교회가 쓰던 용어는 이제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그 라틴어에 따르면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단어를 이제 커뮤니오 상크토룸이라는 단어를 써요. 커뮤니오 상크토룸. 그래서 두 자입니다. 커뮤니오 상크토룸.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까 친구들인데 영어 테스트 좀 해볼까 싶은데. 자, The Holy 하면 무슨 뜻이야? The Holy. 영어 잘한 점 오늘 이거 절대로 안 까먹을 거야 아마 앞으로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크토룸이란 말이 The Holy란 말이거든요. The Holy. 이게 우리 한국의 그 교육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뭐냐면요 문법을 갖다 엄청나게 외우면서도 실제로 적응하면 전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이에요. 자, 또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예요? 그건 알죠?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 그렇죠? 그래서 The good 하면은 good people, The poor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럼 The holy 하면 적용이 안 되죠, 벌써. The holy 하면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거룩한 것도 되고 거룩한 사람들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커뮤니언 하면은 이제 서로 둘이 있는데 어떤 하나를 두고 완전히 나누는 것을 커뮤니언 이거 교제란 말이 좀 약해요. 그래서 상공이랄까 서로가 함께 온전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할 때 그 교통 또는 커뮤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The Holy가 거룩한 것도 되고 거룩한 사람들도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서로 같이 상공하는 것도 되고 또는 거룩한 것에 우리들이 거룩한 자들이 이렇게 커뮤니언 같이 참여하는 것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언 상크투룸인데 커뮤니언도 홀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커뮤니언 상크투룸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본질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이제 사랑이다. 아주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 교회가 본질상 추구하려는 최종적 목표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커뮤니언 상크투룸.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사랑을 누리는 하나 되는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오늘날 이게 교회를 성도들의 교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를 보면 이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인들도 같이 섞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움이 굉장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자질이나 사람들의 어떤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가 거룩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그럼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두 가지 표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 뭐 거룩한 예식인데 이게 sacramental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말씀과 성례,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해요. 그거 거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엮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적 공동체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 사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축구 클럽, 축구 잘하는 사람끼리 모이죠? 어떤 이익에 따라서 모이죠? 또 뭐 연예인 클럽 하면 연예인들이 모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동창회 하면 어느 학교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물론 다 한국 사람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출신도 다 다르고 이 다른 우리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엮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냐는 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한 그 최종적인 요소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룩한 것. 그 거룩한 것은 말씀과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교회 모습이 점차적으로 이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이 너무너무 많아요. 불평이 많으면 이렇게 현상교회 같이 좋은 참된 교회로 가면 될 텐데 이상하게도 엉뚱한 교회로 갑니다. 더 이상한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불평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소위 말해서 왜 이 모양이냐 했을 때는 이제 생각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아니더라.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아니더라인데 그러면 도대체 교회를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 그것을 이제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이라 했을 때 그것은 이 성경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장 많이 읽고 열심히 읽는 사람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열심히 읽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성경책 한 300독 하신 분 혹시 있나요? 여기서? 한 300독 정도 하신 분 없으시죠? 한 200독 하신 분 없으시죠? 100독 있습니까? 100독?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제예요.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책 누가 열심히 읽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단들이 열심히 봐요. 와, 굉장합니다. 이단들 보통 200독, 300독, 제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그 안상홍 증인이었는데, 저도 그 친구 때문에 사실 좀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로 붙여야 된다 이거죠. 현상교회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교회 이름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성경에 따른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성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곰곰이 보면은요, 자기 상식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또 교회를 뭐 투명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남녀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갖다 보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성경에 교회가 어떻게 나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교회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과연 교회의 모습인지를 잘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는 이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명시적으로 하면 굉장히 쉽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주실 때 그런 식으로 주지는 않으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면 주로 여러분들 뭘 듭니까? 네? 성경에 어디를 보면 참된 교회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모습을 주죠.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로 돌아가자 뭐 이런 구호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다 초대교로 돌아가자 했을 때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얼마 전에 수련회 갔는데 주제가 뭐냐면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초대교로 돌아간다는 게 뭘 초대교로 돌아가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뭐 오순절 교회라 칩시다. 그럼 오순절 교회에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일이 난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오시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그 다음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초대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부터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불이 켜같이 내리도록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순복음이라든지 오순절 파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성경을 봐라.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 모습 아니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은 교회들 좀 이제 무시하죠. 왜냐하면 너네는 왜 성령의 능력을 안 믿냐? 그죠? 너네들 왜 이렇게 메마르냐?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불도 안 내리고 뭐 사람도 고치지 병도 못 가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뭐 목사님들 뭐 다 성경을 봐라 뭐 안수하면 낫고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초대교회 모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소위 이제 자유주의에 물든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 거는 그냥 그때 한번 일어난 일이고 그게 중요한 게 그거 뭐 사람 뭐 이렇게 고쳤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유무상통한다 이거죠. 그야말로 전부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유무상통한.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수도원 같은 사람들,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다,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를 해야 된다. 비록 우리가 잘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했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요, 굉장히 좀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죠? 믿습니까? 믿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밖에 나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인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 아니죠. 버릇도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먹여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살펴서 어떤 것은 그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드러낸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게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오늘날 따라야 되는 사역을 조심스럽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말씀했던 방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무상통한.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된다. 사실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공산주의자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역사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지상 명령을 내리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사람 그물로 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물로 3,000마리죠. 이렇게 막. 저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자, 3,000명이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하고 믿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오늘 우리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 했죠. 세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세례를 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교제와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은 교회가 영구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주님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례를 받은 사람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올바른 해석들을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교제한다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아까 제가 했던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교제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하냐면 떡을 떼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떡을.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당연히 성찬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떡을 뗀 데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튼튼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중요한 교제의 요소는 뭐냐면 떡을 떼는 거야. 물론 모여서 축구도 열심히 하고 그죠? 등산도 같이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뭐 어디 놀러도 같이 가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뭐라 그럴까 의미 있게 계속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모여서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막 교제 나누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원천이 떡을 떼는 것에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즉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누는 거라죠. 교회가 뭐라고요? 거룩한 것을 서로가 함께 나누어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고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초대 교회가 나눠줬던 이제 가졌던 아주 기본적인 이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초대 교회를 넘어서서 진짜 교회 기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냐면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보통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언제 교회가 시작됐느냐 했으면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베드로가 머리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가 되고 그 머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네? 혹시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현상교회는 10년 됐다 그랬죠? 그럼 10년 전에 교회가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됐을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혁교회 신조들은요, 동일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조들 모두가 다 동일한 답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순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오순절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순절 전에 교회가 없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이스라엘이냐? 그럼 이스라엘 전에는 없었느냐? 그럼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 때까지 교회가 생겨 그 전에 교회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거슬러 올라가면 개혁파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창조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문제는 우리 개혁파 교회 그 교회의 기원에 대한 그 고백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큰 비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큰 비밀. 이거 진짜 대단한 비밀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죠. 얼마나 큰 비밀인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것에 비하면 저런 게 담겨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큰 비밀인데 바울사도가 이것을 정말로 발견했기 때문에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큰 비밀이야. 근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교회의 비밀을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또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이제 보았죠. 오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구절 하나를 딱 떼었을 때는 그 구절만 딱 뗀 게 아니고 뭐예요? 거기 벌어진 모든 사건을 다 핵심적으로 말하는 한 구절만 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23절. 그걸 하나 한 구절만 딱 뗐는데 뗐다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이 아담과 하와 창조는 다 알겠지만 한번 몇 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요.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창조의 순서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동물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거는 이제 원래 질문은 그렇게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려운 질문.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동물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예? 이제 봐야 알아요? 자, 보세요. 거기서 그걸 갖다가 이제 빌미로 삼아서요. 성경이 틀리다 이거예요. 2장에 창세기 1장에는 동물 사람이고 2장에는 사람 동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런 식의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속임수에 금방 넘어갑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장은요,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남자, 동물, 여자입니다. 그게 정확한 순서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1장은 왜 그렇게 됐냐면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었을 때 사람이 다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만드신 아주 기막힌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그러니까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여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많은 친구들 만들면 되잖아요. 친구들 많이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으로 했던 건 뭐냐면 동물들을 만든 거예요. 동물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친구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이름을 부여했나 보다 생각하죠?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한번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한번 부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뭐 귀찮으니까 그냥 너는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야? 나중에 되면 뭐가 1번인지 2번인지 모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그 동물들을 자세히 살펴서 그 특징들을 보고 아 얘는 목이 기니까 기린, 얘는 무서우니까 호랑이 이렇게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아담에 걸맞는 상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실수하신 거죠. 좀 약간 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엔 실수지만 그게 왜 창조의 섭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뭘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걸맞는 친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담이 있으니까 아담 옆에 아담의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겠죠. 또는 남자친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비하게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한 명 아니 두세 명 이렇게 만들면 좋을 텐데 한 명을 만들어요. 한 명. 이게 말라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굉장히 많으실지라도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영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를 갖다 막 여러 명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여러 명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어요? 잠들었을 때 만났어요. 잠들었을 때. 그렇죠? 잠들었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잠들었다는 건 뭐냐면 자, 동물들은 동물들 만들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동물들도 흙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동물들도 흙으로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흙이라는 말은 이제 dust 이게 먼지, 티끌에 해당하는 단어요. 그러면 그냥 뭐 하와도 그냥 뭐 깨었을 때 흙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일단 재웠습니다. 재웠다는 거는 뭐요? 아담이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흙을 통해서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흙에 그 아담의 몸을 취한 뭐 갈빗대란 말이 나오는데 그 사실은 이제 아담의 몸에서 나온 아담의 몸의 일부분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들죠. 하와를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갖다 숲속에 탁 심어놓고 오죠. 영화 속에 장면 나오잖아. 이제 여자 배우가 숨어있으면 막 나 잡아봐라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잠든 사이에 여자를 만들 하나를 만들고 그 하나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신 일이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오신 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둘째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 정도까지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느냐죠. 왜?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저 같으면 어떻게 창조할까요? 저 같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자, 이제부터 이 순간 모든 세상이여 존재하거라. 그러면 그냥 쫙쫙쫙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 창조가 그렇게 아주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속에서 어떤 비밀을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 속에서 그대로 집어넣기 위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죠. 랍비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한글로 읽는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막 읽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창세기 1장 2장을 얼마나 열심히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외웠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외워도 그 본문을 읽으면서요. 창세기 2장 23절 볼까요? 보면은 또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아내 생일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뭐 이렇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도 다 되었는데요. 이 2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24절을 누가 한 말일까요? 한번 보세요. 누가 한 말일까요? 얼뜻 보면 아담이 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송가 바로 나오니까. 그건 아담이 한 말은 아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아담은 하와는 전혀 아닐 거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나? 근데 하나님이 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마지막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이 글을 쓴 모세가 쓴 모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1장부터 23절까지 창조의 기사를 쫙 다 쓰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갖다 내린 신학적 결론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쓴 것인가를 보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은 거예요. 다시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읽다 보니까 23절 보고 24절에 딱 보고서 이 본문을 보니까 야 이것은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계시를 의미하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고 숨겨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전에 감춰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것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특별히 유대인들 예수 모르잖아요. 교회도 모르고 창세기 1장 2장을 히브리어로 백만 번 천만 번 읽어도 이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우리가 안다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역을 추적해서 아담과 하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교회의 본질을 그 아담과 하와 속에 그대로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다시 보니 그 비밀이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교회 본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혀 다른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괜히 그냥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냥 동시에 그냥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묘막측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남녀를 창조하시냐 하면은 그 속에 무엇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로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그죠? 손과 발을 가지셨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이 있었냐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물론 이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점에서 하나님 형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 동물들도 할 수 있거든요. 동물들도 그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동물들과 구별해서 이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독특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몸이 아니니까 그럼 영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내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의와 지식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구약 신학자도 또 하나의 대안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이제 형상을 동상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뭐냐면은 우리 뭐 얘는 강개토 대왕이라든지 뭐 우리 이제 북한에 있는 김일성 같은 대표적인 예인데 동상을 막 세우잖아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 동상이 이것은 내 땅 이런 거예요. 내가 통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세워놓고 다스리게 한다.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자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형상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만약에 손과 발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렇게 다스림이라고 했을 때는요, 남자 혼자만 해도 가능해요. 또는 남자들끼리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죠. 그렇다면, 남자들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를 꼭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즉 친밀한 사랑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끼리도 뭐 서로 우정, 그죠? 열심히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끼리 사랑하고 부부와의 사랑이 아무리 남자들끼리 친한다 하죠. 실제로 사실 보세요. 전후에 알죠. 전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전투를 하다 보면 그 전우애가 얼마나 강해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그런 전우애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친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의 사랑과 전우애의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전우애는 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오직 남녀간의 친밀한 사랑의 힘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피조물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가장 이 피조물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최고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 때 그렇게 남녀를 만드신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누구라 했을 때 하나님은 뭐다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냐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남녀를 그와 같은 신비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셔서 앞으로 올 가장 훨씬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데 그것이 뭘로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깨졌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사랑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난 가장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요. 분리입니다. 또는 불순종이에요. 자,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담, 너 왜 먹었니? 그랬죠. 왜 먹었니?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예? 왜 먹었니? 하니까 죄 때문이야 그러죠. 죄 때문에. 근데 거기 하나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와 함께 한 일이 나와 있어요. 이 타락 전하고 타락 후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죠? 타락 전은 뭐예요? 아담 하와를 보니까 좋아가지고 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딱 이렇게 하다가 딱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이 만드셔서 나와 함께 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이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왜 따먹었냐니까 또 뱀이 하나님께서 만든 뱀 안 만들었으면 될 건데 왜 뱀 만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담한테 뭐라고 한지 혹시 아세요?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아담 괜히 만들었네. 아담을 안 만들었으면, 그죠?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잖아요. 옆에 특별히 이제,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꼭 질문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뭐 따먹을 줄 알았는데 왜 만들었어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런 질문 하면요. 그런 질문 하는 사람 괜히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특별히 서로 간의 복종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특히 또한 피조물이 인간에 대한 관계도 깨지고 또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냐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에베소서 읽었는데요. 그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나요. 그게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8절인가 거기 보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는 본문이 나와요. 거기 이제 우리 개역된 성경에 따르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이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러니까 여러분 그 본문 읽잖아요. 본문 읽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뭘 하라는 말입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18절 읽으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면 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뭘 받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성령을 받는단 말은 아니고 그죠? 충만을 받으란 말입니까? 또는 아니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뜻일까요?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형은 여기 성경에 거의 처음 유일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본문 말씀이면 뭘 받아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이제 또 영어식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수동태라는 건 아시죠? 수동태. 이거는 뭘 받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또는 가득 채워져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보통 성령 충만을 갖다 오늘날 가장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을 개인적으로 해석해버려요. 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뭐 충만해져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본문에서 너희들이,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상 교회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득 채워져라 라는 말이에요. 가득 채워져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가득 채워져라 라는 말인데, 이 가득 채워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성전을 갖다 그대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성전에 보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게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득 채우는 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너희 교회, 현상 교회 성도들이여 충만해져라, 가득 채워져라는 말은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라, 가득 채워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성경은 항상 그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 거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라고 하면 나오죠. 그 시라는 말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좀 그런 점에서 우리 현상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하고 싶어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시편을 찬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시편을 찬송하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을 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알고 시편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과 참여 신령 노래를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서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 개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식인데 복종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복종하는 것. 오늘날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복종이란 단 너무 싫어요. 복종이라는 것은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복종을 하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제가 이 철학자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마뉴엘 칸트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마뉴엘 칸트에 따르면 자유라는 건 뭐냐면요, 보편 타당 원칙과 준칙에 따라서 사는 것, 거기에 철저하게 일치하는 게 자유예요. 그게 벗어나서 물 먹고 싶으면 이렇게 물 먹는 게 자유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욕구대로 사는 거, 이건 자유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편적 준칙에 따라서 그 법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법도와 윤례대로 순종하는 게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 복종이란 관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인데 그건 뭐냐, 서로에 대한 복종인데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복종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 대한 복종이에요.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의,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맞죠? 상전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이 복종의 관계, 이전에는요 타락으로 인해서 일방적인 폭압과 일방적인 지시만 있는 관계였어요. 그 당시 로마 관계. 요즘 이제 여성들은 참 좋아졌죠. 요즘에는 이제 매 맞는 남편도 생긴다는데 그 전에는요 아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유물이었습니다. 팔고 사고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같이 뛰어난 신앙의 조상도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그냥 아내를 갖다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도 아내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 시대에 바울사도가 무엇이니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니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이 완전히 깨어진 것이니까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복종할 때 그렇게 복종을 함으로써 뭐가 되냐면 성전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녀, 자녀 부모 관계가 깨지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마디만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받은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그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해서 그 모든 관계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현상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교회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같은 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몸을 다 가지고 있으나 거룩한 것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그 친밀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좀 지났어 마지막 한 개만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면요. 자, 따라서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교회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형상의 핵심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따라서 교회란 뭐냐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성령의 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하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하면요.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몸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질문 하나 더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몸이에요. 주님께서 몸을 취하셨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취하셔서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천하셨죠. 그러면 승천하신 그 몸은 뭘 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몸, 그 몸이 있고요. 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 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동일한 몸이 있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랬죠. 몸. 그죠? 몸. 성찬식 때 쓰는 몸이에요. 떡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에 봤지만 또 어떤 몸이냐면 세 번째 몸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비한 세 가지 연합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몸은요 먹어야 삽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베푸시고 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이제 이것을 먹었는데 내가 줄 양식은 따로 있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내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자기가 뭔데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도, 바리새인은 원래 비관인데 나중에 제자들도요, 아, 이 말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이 개념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난 이해가 안 간다, 난 예수님 안 믿을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냐면, 몸이 먹어야 살 듯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도 먹어야 사는 거야. 근데 그 먹어야 되는 양식이 어디서 오냐 하면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와요. 그 수단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찬식 때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칼빈 선생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찬식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들러올려져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늘로 들러올려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그 답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교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어있어요. 비록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렇게 거리상은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이것을 가까이에서 하나로 엮는 것이 무엇이 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 몸이 주는 영적인 양식,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적인 수단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단순한 비유적으로 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이 돼서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우리가 먹게 돼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 이걸 갖다 이제 내추럴 바디라고 해요. 그 하늘에 계신 몸이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아까 제 처음에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과연 이것을 가장 친밀한 관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엮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떡을 통해서, 성례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으키시고 그 친밀한 사랑의 역사, 그 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멀리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비정물보다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비밀 중에 비밀, 이 비밀이 그도다라고 탄성을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좀 나눴는데요, 이러한 비밀이 우리 현상교에서 실현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현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신비가 너무 신묘막측하여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데 우둔한 언어로 말씀을 전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깨닫게 하시고 잘 밝힌 목과 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교회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 인간관계 다 깨어져 버렸는데 이런 관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몸에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양식들을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께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또 달려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